할렐루야. 7월 셋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진리의 선한 싸움이 있죠. 옆에 계신 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선한 싸움 싸우고 오신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앞뒤좌우 옆으로 좀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싸움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의 선한 싸움을 응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왜 이길 수 있지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며 선포하며 왕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굽혀서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 피조물과 다르신 창조주이신 분이시죠. 그분의 위엄 거룩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 경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앞에 다 엎드려 면류관 드리네. 사랑과 자비하신 크신 주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선포합니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멘.
아름다우신 왕 나의 주의 것 그 쓰고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믿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모래 부활의 오늘 시작되네 유다의 사장 위험차 성고 사망이 꺼졌고
이제 사망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각자가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더 깊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에 눈이 멀어 주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바쁜 일상의 핑계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소홀히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저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속에 담긴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며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섬기며 일상생활의 터전에서도 성실함과 능력으로 인정받고 주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이관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성도들을 사랑과 온유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목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어 돈연자들이 갈급하고 메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얻게 하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고 시류에 절망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남겨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로 각자의 부르심대로 주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부서가 수련회와 집회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귀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교회가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와 헌신된 마음으로 참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현장과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처소를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우로 인하여 재난 가운데 있는 많은 이재민과 주변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피해나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빠른 복구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려지는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대배실 에어컨 온도 지수 안내입니다. 여러분이 앉아계신 자리에서 강대성을 바라보시고 가장 좌측이 1열 그리고 가장 우측이 6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열과 6열 그리고 본당 뒤편의 천장이 낮은 자리는 강한 냉방구역입니다. 그리고 2열과 5열은 중간 냉방구역이며 가장 가운데 위치에 있는 3열과 4열은 약한 냉방 위치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어 본인에게 적합한 알맞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갈렙 원례회와 권사 원례회가 있습니다. 내일 플러스 재능 수업 강사를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모집 중인데요. 주보 4면을 참고하시고 재능 기부로 다음 세대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주년 기념 교회사 편찬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록물을 보관하고 계신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유년부 여름상경학교가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한여름의 바이블 온 금요기도회가 25일과 8월 1일에 진행됩니다. 막막함 예수로 뚫고 지나가다 라는 주제로 주원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고등부 여름수련회가 28일부터 30일까지, 중등부 여름수련회가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미얀마 1차 단기 선교가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과 교육자 동정을 참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쪽에 있습니다. 읽기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안녕히 계세요. 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 뒷좌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계속 고린도전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1장부터 그 4장까지는 이제 교회 하나됨과 관련된 그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은 이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친상간이라는 이런 충격적인 일도 있었고, 또 성도들이 서로 서로를 고소고발하는, 세상 법정에 고소고발하는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는 참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제 음행에 대한 교훈도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다루는 문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아마 한 4주 정도를 이제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을 다루게 되는데, 이 7장은 이제 결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제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또 독신, 또 성적인 생활들, 또 이혼, 또 뭐 또 여러 가지 이런 주제들을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다루게 되는데, 이제 이 그 초대교회 당, 그러니까 그 고대 이제 헬라 영향을 받았던 우리 사람들은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극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그대로 유입이 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성적으로 아주 방탕해지는 겁니다. 방탕해지는 것. 그런데 이제 이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 인간은 영이 있고 가장 고상한 영이 있다. 그리고 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천한 몸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은 영원 불멸하고 고귀한 그런 존재이지만, 이 육체는 무엇이냐, 육체. 이 육체는 참 불결한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야, 이 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좀 극단적으로 양분이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몸이라는 거는 어차피 죄악 덩어리다.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포기해라, 포기. 영혼만 깨끗하게 가지고 이 몸은 포기해라. 그래서 도덕적 방탕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한쪽 극단은 무엇이냐, 이 몸은 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금욕주의, 때리고 굶겨야 된다. 그래서 한쪽은 금욕주의, 한쪽은 도덕적 방탕함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5장과 6장에서 저희들이 이 성적인 방탕함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이제 7장은 이제 금욕주의와 관련된 가르침들이 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좀 사과의 말씀은, 우리 오늘 받으신 주보 3면 강의 안에 보시면은 우리 본론의 1, 하나님의 선물, 결혼에 대한 이해 다음에 밑에 있는 두 줄은 이제 지난주 강의 안이 좀 편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줄은 여러분들이 지워주시고, 이제 1 질문부터 이제 오늘 그 강의 안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지금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보내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오늘날 저희들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편지, 그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은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바울에게 던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까이 한다라는 말은 접촉하는 겁니다. 접촉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2절부터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지 않은가라는 것 속에는 이제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독신과 관련된 하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독신이었죠, 독신. 그러니까 바울도 봐라. 교회를 개척하고 지도했던 바울도 한번 봐라. 저렇게 독신이니까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독신의 주제가 등장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결혼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욕주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부와의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목적은 무엇이냐?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것을 절제하고 금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2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4절, 5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결혼했지만 이제 영적인 높은 수준의 삶을 위해서 금욕주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금욕주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2절과 5절은. 그리고 6절부터 시작을 해서 9절까지는 이제 독신들에게 주는 교훈들입니다. 근데 이 독신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누구도 등장하느냐? 결혼했다가 이제는 사별을 하거나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싱글로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주는 교훈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틀을 가지시고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혼했지만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위해서 이제는 금욕주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바울의 첫 번째 도전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라. 이렇게 바울은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허락하지를 않죠. 야, 지금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서 이런 성적인 관계를 결혼의 그 테두리 속에서 사용할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공격을 합니다. 야, 기독교가 가지는 가정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너무 실망스럽다. 너무 저급하다. 아니, 결혼하는 이유가 이 구절만 떼면은 뭡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 결혼해야 된다는 건가? 너무 이렇게 저급한 이해가 아닌가? 라는 하나의 비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성경은 언제나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죠. 문맥을 통해서. 성경의 다른 부분은 결혼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결혼은 우리 주님과 그리고 정말 연합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고 또 이것을 실천하는 가장 아름다운 공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가장 귀한 제도와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소극적이면서 부정적인 형태로 이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거는 질문 때문이죠. 질문. 질문이 뭔고 하면 나 이제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 이제는 금욕주의를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의 첫 번째 반응은 야 음행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성적인 욕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성적인 욕구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부추기고 있는 이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이 음행을 우리가 지금 영적인 그런 결단이 소위 말해서 금욕주의를 실천하겠다는 이 영적인 결단이 잘못하면 무엇이 될 수 있느냐?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덫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요소를 분명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제는 이 결혼한 가정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라. 그리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의무는 뭔가 하면 부채입니다. 부채. 결혼이라는 제도는 어떤 것이냐? 서로서로를 묶어주면서 서로서로를 향해 이제 우리한테는 부채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부채. 그 부채를 부여했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부채를 다 해라. 이게 구체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것은 성적인 책임감입니다. 성적으로. 성적으로 아내와 남편을 채워줘야 될 그 어떻게 보면 의무, 그 의무를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의무를 스스로가 다 해야 된다. 그리고 4절을 보시죠.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주 권세를 가진다는 겁니다. 정말 아내가 자기 몸에 대해서 권세와 주도권을 가진 것이 아니고 남편이 아내의 몸에 대한 권세,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소유권과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좀 이렇게 들으시니까 약간 뭐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아마 지금 여러분이 들으셔도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나?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말씀은 거의 폭탄선언입니다. 폭탄선언. 왜 폭탄선언이냐? 여러분, 지금 헬라 당시, 그 당시에 로마 시대 사람,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한테,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도 최근까지, 이 표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야. 아내는 남편에게 그 의무를 다 해야 돼. 그리고 아내의 몸에 대한 지배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남편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실걸요? 그리고 2000년 전이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무엇을 부추기나, 무엇을 이야기하나? 여러분,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남편도 똑같이 아내에게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 해야 되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이다. 모두가 끄떡끄떡하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남편들에 대해서 남편 너희들의 몸도 누구의 것이냐? 아내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는 어떻게 생각했나?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이지만 남편의 몸은 자기의 것이라고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에게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내의 몸이 남편의 소유 안에 남편의 권세를 가지는 것처럼 여러분 남편의 몸도 누가 권세를 가지느냐? 아내가 권세를 가진다는 거죠. 결국 바울이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생활까지 다 포함을 해서 결혼해서 서로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서로서로는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바른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는 상호 섬기고 상호 유익을 구하는 관계가 바로 결혼의 관계라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서로가 섬기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 5절을 한번 보시면 이 5절 말씀에 뭐 우리가 자주 들으셨을 것 서로 분방하지 마라. 그러니까 각방 쓰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아마 오늘부터 생활을 좀 바꾸셔야 될 분들도 각방 쓰지 마라, 각방. 그런데 제가 이 참 이번에 충격받은 게 뭔가 하면 이 원래 그 원어 표현이 저 왜 지금 우리 번역을 분방하지 마라, 각방 쓰지 마라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지금 여기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뭔가 하면 아포스테레이테라는 단어, 아포스테레이테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뭔가 하면 여러분 분방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원래 뜻은 뭔가 하면 여러분 빼앗다, 속여서 빼앗다, 원래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번역은 가장 오래된 번역 킹 제임스 버전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defraud라는 단어로 defraud 뜻이 뭔가 하면 죄송한 말인데 사기치다라는 뜻입니다. 사기치다. 그리고 NIV 같은 영어 번역은 deprive라고 해서 뜻이 뭔가 하면 약탈하다, 빼앗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나? 야, 상대방한테 지금 약탈하지 마.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 결혼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 그거 약탈하지 마.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기치지 마. 영적인 고향을 위해서 금욕주의를 실천한다? 사기치지 마.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뭐 청년들 모임에는 피할 수 없는 게 이제 교제잖아요, 교제.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사귀는 애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제 아주 신앙 좋은 애들이 이제 연애를 좀 이렇게 하죠. 하는데 좀 시간 지나고 나면 이제 저한테도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연애를 하니까 마음이 나누어져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아무도 관계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 입장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데 그래 기특하구나. 그래서 그래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관계 다 정리했어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석 달 지나고 나니까 따내하고 놀고 있어요. 제가 이런 일을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해서 이 말씀대로 사기치지 마라, 사기치지 마. 약탈하지 마, 약탈하지 마. 여러분 지금 실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고향을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이런 성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나 이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제 이 부분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르심을 주었습니다. 그 부르심이 결혼의 부르심이라면 그 결혼의 부르심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겨야 되죠. 왜 혼자가 되어야 더 잘 섬기는 건가요? 왜 가정에 대한 책임은 내팽개쳐야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가요? 그리고 또 독신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사람들 상대방한테 사기치지 마.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빼앗지 마. 그런데 예외적인 허용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바울도 인정을 합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분방하는 것, 바울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두 가지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합의하여, 합의상. 둘이가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얼마 동안, 짧은 시간 동안에만 그것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죠? 빨리 다시 합해라.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영적인 결단이 무엇이 될 수 있느냐? 파멸로 가는 덫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잠시 합의상 일시적인 분방은 허락할 수 있지만 빨리 합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결혼의 관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결단, 금욕주의로 나타날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무엇이 될 수 있나? 파멸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들 속에 있는 성적인 욕구와 이 세상의 악한 분위기는 얼마든지 우리들의 선한 결단을 여러분 영혼의 덫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귀하고 적극적인 하나의 그런 목적도 있지만 거기에 무엇도 담겨져 있느냐? 서로를 음행과 유혹에서부터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장치가 무엇이냐? 결혼이 가지는 분명한 역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가정을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특별히 못해야 됩니까? 야, 상대방에게 나의 영적인 고향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바로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대신 합의해서 일시적인 것은 허락할 수 있지만 다시 합해져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교훈을 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이제 명령은 아니니라. 참 이게 재밌는 말씀인데 이 여기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 이 말이라는 표현, 이 말. 이 말이 1절부터 5절까지를 의미하나 아니면 7절부터 시작되는 앞으로 진행될 말을 의지하나 의미하나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지만 저는 후자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할 이야기들. 앞으로 할 이야기들은 야, 명령이 아닌데 명령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외가 없는 거죠. 명령이 아니고 이거는 허락이다. 허락.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 우리 이렇게 싱글놈에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대부분 영어 번역은 concession으로 번역을 해요. concession. 뜻이 뭔가 하면 제한적인 동의입니다. 제한적인 동의. 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다 고려했을 때 그래, 이렇게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무엇을 존중해 줍니까? 삶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바울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도전하지 않고 우리 결혼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은 다양성과 복잡성이 존재합니까? 그거 충분히 고려해서 야, 가능하면 이렇게 해. 이거는 명령이 아니라 제한적인 동의다. 이렇게 바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7절을 보십시오. 7절. 이제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기를 원한다. 바울과 같아지면 어떻게 되죠? 다 독신돼야 돼, 독신. 바울은 지금 독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또 그 다음 8절도 보십시오. 8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과부들은 무엇이죠? 결혼하셨다가 이제 사별을 한다거나 이렇게 또 싱글이 되신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이거 뭐죠? 역시 그냥 싱글로 살아라, 독신으로 살아라, 이게 좋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앞에 다시 7절 후반부를 보시면 7절 후반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은 무엇을 인정합니까? 자기처럼 있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다. 이 자기 은사 중에는 바울과 다른 모습의 삶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러하고, 여러분 바로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고, 그렇지 않고 결혼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참 제가 요번에 공부를 하면서 바울의 입장은 무엇이었느냐? 바울은 독신을 선호했습니다. 선호했는데 여러분 무엇 하지는 않았나? 두 가지는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하지 않았나? 독신이 결혼한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은사가 더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정말 독신으로 하나님 섬겨보니까 참 좋은 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나처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은 선호하지만 무엇하지는 않느냐? 여러분 그러면 결혼한 사람은 무엇이죠? 바로 독신보다는 하급의 은사를 가진 삶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독신이 더 우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되어야 된다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태도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속에 많은 다툼은 결국 어디서 생깁니까?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선호하는 은사와 입장이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리고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거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바울은 삶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이야기하죠. 명령이 아니고 이거 허락이다, 허락.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길이 있다. 그리고 이제는 구절을 보시면 이제는 독신, 그 구절에 있는 사람, 구절에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혼 그리고 독신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신, 먼저 독신을 우리가 생각을 하겠는데 독신은 뭡니까? 독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여기 은사라는 건 카리스마거든요. 카리스마. 근데 카리스마를 제가 요 어떤 책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카리스마를 각자에게 주신 맞춤형 은사. 이게 요즘 많이, 이게 요즘으로 많이 넘은 거예요. 맞춤형 은사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이렇게 재밌게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맞춤형으로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은사다, 은사.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의 삶을 들면서도 이야기합니다. 독신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에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많은 경우 이제 교회는 어떻게 우리 이제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싱글로 사시는 분들을 대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분들은 이제 이런 교회 속에 있는 도그마가 있습니다. 결혼은 정상이고 싱글은 비정상이야. 결혼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싱글은 실패한 사람들이야 라는 어떤 생각들이 정말 교회 속에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내일 교회를 이제 원래가 31년째니까 저하고 같이 청년부를 했던 친구들 중에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꽤 있습니다. 이제 만나면 그 자매들 중에 가끔 저한테 이야기해서 목사님 한국교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렇게 물었다. 그럼 제가 뭐 장애를 가지신 분이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또 때로는 가난한 분이신가? 그러면 그 친구들이 목사님 장애를 가지신 분보다 가난한 분보다 더 사람 대접을 교회에서 못 받는 사람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고 나이든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저 정말 그때 충격을 세게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정말 신실하고 헌신적이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분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에서 쓸 자리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애들 말로는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선택들을 그분들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이거에 대해서 뭐 긍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지금의 트렌드 한국 사회 트렌드가 어떠냐? 여러분 싱글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싱글들이. 그래서 우리 제가 이제 그 이번에 미얀마를 다녀오게 되는데 미얀마에 우리 기아 대책과 같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아 대책이 2023년도부터인가 해마다 무슨 책을 내는 거 하면 한국 교회 트렌드 뭐 2023, 2024 이제 2025까지 나왔어요. 지금 이제 이 시대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시대의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가고 교회는 그 흐름 속에서 어떤 하나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나 하는 것을 잘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2025년도 10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 챕터가 뭔가 하면 앞으로 교회는 지금의 트렌드를 봤을 때 세상이 흘러가는 트렌드를 봤을 때 교회는 어떤 교회를 준비해야 되나 싱글 프렌들리 처치 싱글 친화적인 교회를 꼭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그 책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싱글들이 왔어요. 여러분 싱글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또 결혼을 하셨다가 아니면 혼자가 되신 분들까지 광분 때로는 연세 드신 분들은 사별까지도 다 포함이 되시죠. 이 싱글들에 대해서 친숙한 그리고 그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저는 싱글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 이분들이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는 미혼이라는 말을 잘못 쓰면 그게 언어폭력입니다. 미혼은 무엇이죠? 아닐 미자의 결혼 혼자잖아요. 아직 결혼을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 결혼을 못한 사람. 결국 그 사람들은 누구죠? 문제. 그리고 아직 정말 이렇게 소위 말해서 결혼이라는 것에 도달하지 못한 실패한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이 모든 것을 담은 게 뭔가 하면 미혼이라는 표현입니다. 요즘은 미혼보다는 비혼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비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선택입니다. 자신의 선택. 내가 선택해서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비혼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독신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이웃만을 섬기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참 귀한 은사야 귀한 은사.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소유한 사람들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들이 그 싱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들을 마음껏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원래 이제 연령대별로 교구를 우리가 새롭게 개편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교구 개편을 할 때 가장 큰 숙제로 하나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싱글들이었습니다. 싱글들. 저와 오랫동안 바로 청년 시절부터 오랫동안 보냈지만 아직 결혼하고 있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이 책에서도 도전하지만 그들의 고유의 모임을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나눌 수 있고 자신들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뭔가 독립적인 모임을 만들어줘야 돼. 저희들 그렇게 생각해서 이때까지 모임을 만들어줬습니다. 모임을 만들어줬는데 그들끼리 고유한 모임은 될 수 있는데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나 공동체 전체와 괴리가 되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자기들끼리는 조금 친해질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공동체와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완전히 남남의 사람이 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말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그분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부탁도 하면서 가능하면 독립성을 보장해 줄게. 그렇지만 가능하면 교회 전체 속에 같이 있자, 같이. 교회 전체 속에 같이 있으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독립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만 내가 볼 때는 바로 당신들의 삶이 더 이렇게 주도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부탁을 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 온유 교구 안에 싱글 교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 속에 들어오기로 허락을 했고 또 우리들은 이분들이 따로 그들만의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배려를 해준 거죠. 저는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정말 싱글들로 살아가는 그분들 중에 나중에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시간을 어떤 싱글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것을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같이 인정해줘서 그분들도 주도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은 저는 이제 유학을 가서 토론토에서 저는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 대학에는 신학교가 7개가 있습니다. 교단, 천주교까지 다 들어 7개의 신학교가 있어요. 저는 그곳에서 소위 구교 배경을 가진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은 다 싱글들이었어요. 신부님이나 아니면 순녀분들이나 다 싱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교회에서 만났던 지금 이제 결혼하지 않은 우리 많은 어떤 비혼의 어떤 그런 청년들과 너무 달랐어요. 정말 이분들은 무엇이냐 여러분 구교 쪽에서는 싱글들이 조직의 핵심입니다. 조직의 핵심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헌신의 아이콘으로 자신들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저는 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만이 사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사제다. 이게 개신교의 가르침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이런 싱글들도 이렇게 구교의 사람들이 가지는 당당함, 헌신의 아이콘으로 그분들을 세워줄 수 있을까라는 숙제를 저는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바로 독신이 싱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다. 부르심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르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당당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본인과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돼. 그런데 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결혼하신 분 어떻게 되죠? 결혼하신 분 오늘 말씀 보니까 어둡잖아요. 결혼은 결국은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가?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결혼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 다 이렇게 결혼은 한번 제가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선물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고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부르심.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시죠? 근데 이 교회 문제죠. 교회는 결혼한 사람도 우울하고 싱글들도 우울하고 이 어떻게 이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나? 여러분 결혼도 하나님의 은사고 부르심이고 그리고 싱글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부르심, 그 은사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교회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우리 뒤에 특송이 있어서 이 찬양을 원래 준비했다가 부르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제 찬양인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유튜브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 불만 많으신 분들 지금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한번 회개를 하시면 좋겠는데 이 한번 그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지금 오늘 바울의 가르침은 결혼도 독신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은사다 은사.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은 후회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그게 결혼이든 독신이든 주의 부르심이라. 그리고 그 다음 가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 결코 실수가 없네. 믿으시나요? 실수는 뭐 여러분은 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안 하셨어요. 실수가 없네. 그리고 바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그리고 그 다음 가사 한번 보시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내가 왜 결혼했는지 내가 왜 지금 독신으로 이렇게 별로 안 운했는데 내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 우리를 이 길에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하시지도 않고 그분은 실수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감사와 순종으로 그 길을 가리라. 그 다음 표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결혼을 하면서 싱글로 살아가면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렴 가사를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가사를 보시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셔서 저는 참 마음이 그냥 목회자로도 바라는 것은 결혼을 하신 분이든 싱글로 계시는 분이시든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저는 좀 이렇게 당당하게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쁘게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시지만 한번 기도드리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는 결혼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저는 싱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뜻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오늘도 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리고 이제 우리 흥금송 우리가 특순이 준비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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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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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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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열납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뜻과 계획 가운데 어떤 사람은 결혼으로,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귀한 삶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폭우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각자 부르심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